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이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느끼고 평가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획한 대로 또는 원하는 대로 잘 살아온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출신 성분도 좋고 권력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꽃집이로 살아가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기도 하고요.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봐도 쉽고 편하게 살아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느끼는 것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도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서 살다 보니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완전히 망하기도 하고 반대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거든요.
지금 내 인생이 최고라고 생각할 정도로 잘 되고 있더라도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 인생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망한 것 같아도 잘 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삶을 통해 내 인생이 망한 것처럼 느껴질 때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4절, 18절에서 20절, 23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권력이니라. 함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요셉은 11명의 형제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라 그의 아버지 야곱은 형제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질투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때만 해도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인생이 잘 풀리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를 포함한 다른 모든 형제가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상징적인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이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겠네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고 자기가 모든 형제 앞에서 왕처럼 되는 꿈을 꿨다고 자랑했으니까요.
결국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죠. 형제 중에서는 요셉을 죽이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거짓말을 하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제 중 한 명인 유다가 요셉이 죽지 않도록 차라리 지나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넘기자고 하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한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불법으로 사람을 납치해서 팔아넘기는 인신매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팔려가고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죠. 요셉은 심지어 자기의 배다른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는 참혹한 경험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요셉의 인생이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의 삶이 모든 일에 잘 되고 있다고 성경에서는 평가합니다.
이렇게 인생이 망했는데 잘 되고 있다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리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 인생도 잘 되는 중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러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노예로 팔린 요셉은 마침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인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죠.
역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요셉이 관리하게 된 주인집이 잘 되게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인생이 꼬였지만 그래도 나름 다시 잘 되는 것처럼 보였겠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요셉의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그 집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거죠. 창세기 39장 7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음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집안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심호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휘렁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게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과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시롱고차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가정총무로 일을 잘하고 있던 요셉을 집주인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집안을 관리하는 권한이 있더라도 노예 신분이었던 요셉이 주인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참 곤란했겠죠.
네, 맞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주인 아내의 요구를 거절했잖아요. 그 유혹을 거절한 이유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주인의 아내의 요구대로 불륜을 저지르면 보통은 그 주인에게 죄를 범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잘 보셨습니다. 단순히 요셉이 지혜롭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라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야기였겠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길 원했습니다. 요셉의 이런 태도를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잘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데 요셉은 오히려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잖아요. 주인의 아내가 자신의 유혹을 거절한 요셉에 대해 거짓말을 해서 요셉이 꼼짝없이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게 됐고요.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성공이고 실패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말씀이죠.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성공과 실패가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늠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더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하십니다.
비록 부자가 되거나 권력을 잡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제 인생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길어봐야 80년 남짓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지만을 보고 계시죠.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40장 1절에서 15절,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존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존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존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 왕의 술을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요.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동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숨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함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아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마침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애굽의 정치, 경제 및 나라의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그 감옥에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은 안 좋은 일이지만 그 안에서 관리자가 된 걸 보니 또 나름대로 잘 된 것 같기도 하네요. 요셉의 인생을 보니 잘 됐다가 안 됐다가 하네요. 이제는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지만 계속 삶을 살아가잖아요. 억울하게 갇혔으니 절망해서 괴로웠을 텐데 놀랍게도 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네요.
네, 맞습니다. 왕에게 술과 떡을 직접 공급하고 관리하던 이 두 명의 죄수는 지금으로 말하면 왕이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술을 공급하고 떡을 관리하는 자리는 왕의 목숨을 해할 수도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왕에게 신뢰받는 사람들만 할 수 있었으니까요.
네, 사연이 있어서 지금은 왕에게 쫓겨났지만 만약 다시 왕에게 인정받아서 복직되면 그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술 맡은 관원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된 것은 요셉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겠네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요셉의 해석대로 다시 왕의 측근이 된 술 관원장은 요셉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했잖아요. 해결이 될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요셉이 다시 절망했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망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또다시 망하기를 반복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놀랍게도 요셉은 절망을 느낄지언정 하나님과 함께했다고 합니다. 그럼 진짜 요셉의 인생이 망했는지 계속 살펴볼까요?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수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수가에서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번뇌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끈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에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함해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한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술을 맡은 관원장에게 버림받은 요셉은 감옥에서 삶이 끝난 것 같았겠죠. 하지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것을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죠.
원래 아무 소망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게 되는데 손에 잡힐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잡히지 않으면 희망고문이라고 하잖아요. 희망고문처럼 좌절했던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던 일로 결국 바로왕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었네요.
정말 요셉의 인생은 계속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반복되네요. 이제는 요셉의 인생에서 뭐가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인지 확신하지 못하겠는데요.
네, 잘 보셨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왕의 인생도 다스리신다고 믿었던 거죠.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은 완벽하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애굽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까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해서 그 후에 찾아올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결말을 함께 살펴볼까요?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1절,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잡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결국 요셉은 노예로 시작해서 그 당시 최강 대국인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을 자기의 노력과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과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거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처럼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해 볼 때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느낀 점을 마지막으로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전부 듣고 보니까 극심한 고통을 겪고 실패한 삶이라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요셉처럼 큰 성공을 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라는 걸 전해주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인신매매를 당하고 팔려가서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을 믿게 된 교회 집사님이 떠올랐어요. 죽음의 위기를 겪을 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모든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집사님의 고백이 요셉의 인생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놓아이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절망이 희망이 되고 감사와 찬양이 되는 순간이 올 거라는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죠. 때로는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큰 실패와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망한 것 같은 인생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구원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향유 옥합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북실은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이혜종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자매님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뭐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잘 실행하며 보내시나요?
네, 그래도 계획을 세워놓은 편입니다. 어릴 때는 정말 계획을 잘 세우고 또 잘 실천하는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다 끝내지 못할 때도 있어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아, 네,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네.
네, 저도 계획을 그 전날 혹은 당일날에 아침에 세우는데 세우면은 대부분 70%는 그래도 실행에 옮기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이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안 되어서 하루 일과부터 주중 계획, 그리고 더 장기적인 계획까지 세워서 움직이는 편입니다.
그러시군요. 상당히 계획적이고 꼼꼼한 성격이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워보내면 시간과 재정의 낭비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네요.
계획을 세워놓으면 목표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성취감과 삶의 진보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그것에 맞추어 움직이다 보면 그 목표에 근접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뭐 당연히 성취감도 있고 삶의 진보도 있죠. 그렇지만 아무리 꼼꼼한 계획을 세워도 변수가 생기고 때로는 육신과 의지도 약해져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목사님도 그러실 때가 있군요.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사람의 육신과 의지가 생각보다 약해서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할 때도 육신과 의지의 연약함을 많이 느끼곤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엄청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네. 오늘 이 말씀이 있는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인데 말씀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난주 나눈 말씀의 말미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자 엄숙한 첫 번째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으로 갑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있을 일에 대한 두 가지 예언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장래의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 예언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넘어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이미 성찬식에서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버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린다는 충격적인 예언이군요.
그런데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평상시처럼 담담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 더 놀랍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제자들을 대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비난한다거나 책망하는 어조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에게서 배신당하는 상처는 말할 수 없이 큰 것인데요. 가룟 유다 말고도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을 아무 일 아닌 듯 말씀하시다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넘겨져 죽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건 예수님의 어떤 긍정의 힘 아니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죽음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실 것이기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다시 모이게 될 거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제자들은 목자이신 주님에게로 다시 모일 것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완전히 믿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반도 담담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북조련 성도님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분노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초연해지고 자유롭게 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아멘.
그런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의리와 신의를 느끼게 하는 아주 강력한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 않겠나이다.
역시 베드로입니다. 적어도 자신은 배반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말만으로도 때로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말뿐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생사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 약속을 헌시짝처럼 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의 의지나 약속에 대한 다짐은 너무 변하기 쉽죠.
안타깝지만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잠시 뒤 보일 반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러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밤사이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 베드로의 진정한 실체군요.
맞습니다. 세 번은 인간이 생각하는 완전수로 베드로가 완전한 부인을 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목숨을 담보로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말하네요. 이로 했는데 열두 제자 모두 실패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가벼움을 잘 아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지만 너무 쉽게 약속을 어기며 사는 우리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아시죠.
돌이켜보면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하며 살겠다고 했지만 불순종하는데 민첩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고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실패와 넘어짐과 배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심과 노력과 수고 때문이 아니라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넘어지고 배반하는 우리들을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의 약속과 배신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과 자비, 능력의 손길과 선한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주고받는 사이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평소에도 즐겨 찾던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습관을 쫓아 찾았던 곳입니다.
일평생을 기도로 사셨던 삶의 현장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군요.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곳에서 보내시네요.
네, 이 겟세마네는 올리브 기름 짜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기름 짜는 곳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놓고 기도하며 어느 때보다 더욱 자신을 쥐어 짜는 시간을 보낼 생각이십니다.
자신이 겪어야 할 고난과 고통을 이미 다 알고 계셔서 얼마나 긴장과 두려움이 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인데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방법 중 가장 잔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둔 인간의 공포감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란 말을 거론하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집행하지 않았던 형벌이고 오직 식민 백성에게만 십자가형을 내려 로마에 복종케 만들었습니다.
죄인도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은 것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렇죠. 십자가형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극심한 아픔과 고통을 동반합니다. 진액을 다 쏟아내며 사랑으로 길러냈던 제자들로부터 배반을 당하십니다. 죄를 모르고 살아왔던 예수님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욕설을 받으십니다. 게다가 아들 예수가 끔찍한 일을 당하여도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끊어본 적 없는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군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홀로 겪으셔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오듯 엄청난 시련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한 일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처절한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기도가 예수님께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네, 예수님은 제자들 중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겟세마네, 바로 이곳은 어둠과 절망이 몰려올 때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찾아가는 곳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상처와 아픔으로 통과하는 것이요. 내 마음을 다 쏟아낼 수 있는 바로 그곳.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에게 겟세마네는 그런 곳이었군요. 내 삶의 겟세마네 동산이 어디인지 깊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겟세마네는 너무나도 필요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각자의 겟세마네가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약복강 분이엘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부가 된 야곱이 20년의 타향살이 끝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형 에서를 속여 모든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형과 화해를 하지 못했던 야곱은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두렵고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야복강 분일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구했죠.
다윗에게 겟세마네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광야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가 유행할 정도로 다윗은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자신보다 인기 많은 사람을 좋아할 왕은 없습니다. 다윗의 권한도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죠.
맞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고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는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3,000명의 특수부대를 조직해 다윗을 쫓도록 했습니다. 그 세월이 10여 년이었습니다.
다윗에겐 광야에서 도망 다니던 10년간의 하루하루가 절체절명의 유희였네요. 광야 이곳저곳에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으니 그곳이 다윗의 겟세마네였겠네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기에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십니다. 예수님이 다가오는 현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사중의 격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시는데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또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소의 표정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심정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암담한 현실에 절망과 슬픔, 괴로움과 두려움으로 떨고 계시는군요. 분명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셨는데도 살 길을 마련하고 도움받기 위해 이 사람 저 사람을 찾거나 이 방법 저 방법 찾지도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인생의 전후좌우와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홀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부촌 성도님들, 힘든 상황에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은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큰 위기와 고통 속에 겟세마네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나 그리고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혜와 지식으로도 맞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견디며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고 그 영광에 사로잡히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계셨던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셨어야 했으니 예수님의 기도는 평범한 수준의 기도가 아니었고 전쟁 수준의 기도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40세에 애굽 방문에 능통한 자가 되었죠. 그것으로 동족을 구하려다가 살인자가 되어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무명의 목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모세가 잘 다듬어지자 내 백성을 건져내라는 사명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학문에 능통하고 성품도 성숙해진 그때에도 모세는 여러 이유를 대며 사명 감당하기를 거절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을 이긴 자 이 세상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모세를 승복하게 했습니까? 내 백성을 건져내라는 하나님의 뜻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모세는 살인자에서 사명자로 양치기에서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군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의 사명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담부터 시작된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져야 하는데 모세가 짊어진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그렇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명 앞에서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더욱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흔들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이 땅에 보내받은 목적을 다시 붙들기 위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뵈니 사명은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기도로 감당하는 것임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한다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금방 바뀌지 않을 텐데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요?
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인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하지요.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처음에는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습니다. 고난의 쓴 잔, 심판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죠.
하나님이시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사로잡혔습니다.
기도는 나의 사정을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네요. 내 기도는 어떠한지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네, 기도했는데 여전히 내 중심적이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내가 설득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까지 치열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치열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세 명의 제자들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머물며 깨어있으라 했지만 제자들은 잠에 충만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입니다.
돌아오자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야말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던 제자들의 적나라한 모습이군요. 예수님과 몸은 함께했지만 마음과 생각은 한시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의 생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던 것이 그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가 다 끝날 때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달라진 것이 없었던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찾아온 순간 전부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한 선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달리기만 하면 1등을 해 사람들은 나를 천재라고 하고 달리기가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매일 죽을 것 같았습니다. 금메달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죽을 듯이 훈련해서 딴 것입니다. 신은 선물을 줄 때 고통에 싸서 준다고 하는데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훈련 때마다 느끼며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천재적인 마라톤 선수도 늘 죽음의 고통에 직면하며 훈련하여 그런 결과를 얻어낸 것이군요. 마라톤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감당 못하는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지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상황과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지혜와 힘이 아닌 기도로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전투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상황과 사명을 잘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될 것임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성찬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성으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가 다 자신을 버릴 것이지만 다시 살아난 후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만은 그러지 않겠노라 굳은 의지를 보였으나 예수님은 그 밤 달기 울기 전에 베드로가 자신을 세 번 부인하게 될 거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셨기에 흔들림이 없었고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과 가벼움을 잘 알고 계십니다. 실패하고 배반하는 우리들을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 중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평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장소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최후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잔인하고 끔찍한 십자가형과 제자들의 배신, 하나님의 침묵까지 홀로 감당하셔야 할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앞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장소인 겟세마네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온전하게 하며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을 다시 붙들기 위해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점차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의해 내가 설득되는 것이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명과 상황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전투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차세대의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과 자신이 죽은 후 다시 살아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을 예언해 주셨음을 알려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계시기에 흔들림이 없으셨고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실패와 배반 속에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심에 항상 감사할 것을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이 이후 세 제자만 데리고 오르신 겟세마네 동산은 평소 예수님이 기도의 장소로 비참한 십자가형의 육체적 고통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하는 영적 고통을 홀로 감당하셔야 하는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 나아가셨음을 알려주며 기도는 하나님에 의해 내가 설득되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상황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전투적으로 기도하여 주뜻 안에 온전히 설 것을 권면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oy.